제4장 일곱 인을 떼심. 제6장에 기록된 여섯 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환란 때에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까? 다음 두 가지는 여섯 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입니다. 5장 2절에서 천사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고, 같은 장 7절에서는 어린 양께서 이미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2000년 후에 가서야 일곱인이 떼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교회를 한쪽에 제쳐놓는다면 그분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종들로 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8절은 여섯인들이 떼어진 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인 이전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증거로부터 우리는 여섯인들이 2000년의 기간에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지는 중에 있음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째 인 중에 첫째 인, 흰말. 6장 1절로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들이 네필의 말에 대해 선포하였지만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말이 네필이었기 때문에 내 생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흰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를 가리킴. 이것을 주장하는 파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19장에서 비로소 흰말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서 네 가지 일이 있음을 말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땅히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셋째로,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는 데서 그것이 참 승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연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흰색은 정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은 흰말을 타십니다. 평화는 정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활은 있으나 화살이 없다는 것은 평화의 표시이기 때문에 정의의 힘이 국제적인 지위와 화평을 유지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19장의 흰말을 탄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6장의 흰말을 탄 분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우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다른 세 말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말 역시 하나님에게서 권위와 면류관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이러한 분이겠습니까? 셋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기고 또 이기신 분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신 것은 면류관을 얻기 이전이고 활이 있다면 화살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활만 있다는 것은 화살이 이미 쏘아졌고 이미 마귀에게 상처를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네필의 말 중에 오직 6장 4절에서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올 때만이 다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 세 말은 첫 번째 말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그 아들의 승리, 즉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상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설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 설의 이유가 가장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둘째 인, 붉은 말, 6장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은 피의 색깔이고 화평을 제하여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흰말은 활로 말미암아 이기고 먼 거리로 원정하지만 붉은말은 칼로 말미암아 싸우고 얼굴을 맞대고 싸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러므로 그 목적은 전쟁을 위하여 싸우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은 성경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과 파괴와 소멸뿐입니다. 칼은 다 나쁜 것입니다. 세 번째, 셋째인, 검은 말,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것은 기근의 색깔입니다. 성경에서는 밀을 저울로 잰다고 하지 않고 단다고 말합니다. 저울은 귀중한 물건을 다루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밀을 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물건이 희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에 일한 삭시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먹기에만 충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일꾼의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본래 보리와 밀의 가치는 2대 1의 비율인데 이때에는 3대 1의 비율로 변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양식으로 취할 수 없고 한때 해친 바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때가 기근의 때이므로 기름과 포도주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동시에 우리는 포도나무와 감람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시기가 가까울수록 더욱 많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넷째 인, 청황색 말, 6장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청황색은 마태복음 6장 39절에 푸른과 계시록 8장 7절과 9장 4절에 푸른과 같은 단어입니다. 푸른색은 야채색이며 청색은 사람의 용모에 비유됩니다. 이것은 병이 걸린 것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청황색 말을 탄 이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망이 다음에 나올 때는 온역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한 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부는 원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음부의 주인은 나무로 만든 삽과 같고 죽은 사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 말은 붉은 말의 칼과 검은 말의 기근과 청황색 말의 온역에다 땅의 짐승을 더하여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큰 심판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째인 제단 밑에 부르짖는 소리. 성경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해 자주 4 더하기 3 혹은 3 더하기 4 또는 6 더하기 1로 나뉩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4가 먼저이고 3이 나중인 것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이 먼저이고 4가 나중인 것은 좋은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곱 교회는 셋이 먼저이고 넷은 나중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하락하는 것입니다. 일곱인은 네인이 먼저이고 세인이 나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다름을 나타냅니다. 여섯은 사람의 숫자인데 이는 사람이 여섯째 날에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인은 4와 3으로 나뉘고 6과 1로 나뉩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한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받은 핍박의 상태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는 원문에서 저희가 항상 가진 증거입니다. 항상은 습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항상 간증한다는 것은 간증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주 예수를 위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를 위해 증거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가 받은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말이 옳다면 앞에 네인은 대환란 가운데의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벳은 다만 항상이라는 단어에 근거하여 이것이 교회가 핍박받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증거이기 때문에 항상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단은 원문에 의하면 단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제단과 금대접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설가는 계시록 전체의 제단은 마땅히 향단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은 반드시 제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표에 근거하면 제단에 오르는 자는 하체를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몸은 다 벌거벗은 것이요. 영혼만 있고 부활한 몸을 가지지 않은 자는 곧 벌거벗은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그것을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거치지 않고서 금향단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제단입니다. 금향로로 된 단은 단을 말할 때 특별한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향단, 금단입니다. 이러한 형용사로 바깥들의 제단과 구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모든 생축의 피는 다 제단 밑에 흘리게 하였습니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원문에서 혼입니다. 제단 아래라는 것은 바로 땅 아래입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 아래라는 것은 곧 땅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제단 아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음부의 낙원에서 땅 속에 는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하고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2절에서 또한 땅이 열려서 오라당파에 사람들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음부의 낙원 안에서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대에도 러시아에서 살해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책을 쓴 요한도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고벳은 이 구절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칭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3장 7절에서 주님 자신은 교회에게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일의 순교한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칭호인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러한 말은 이 책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땅에서 뿌리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즉, 땅 위에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분명하게 시험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장 10절의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기도인 반면 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도는 성도들이 말한 바 죄인들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을 위하여 신원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얻은 것과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칭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이긴 소송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집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말씀은 교회가 같은 때에 휴거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차기까지는 아주 긴 핍박을 암시합니다.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것은 대환란 시에 발생할 대학살입니다. 이 책 7장 13절부터 15절은 정치적인 방면의 핍박을 가리키고 17장 6절은 종교적인 방면의 핍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죽음을 거친 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첫 번째 휴거 시에는 부활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외에 제단 아래가 수식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린 죽음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속죄제단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다만 번제단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속죄제물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번제물입니다. 비록 주 예수께서 속죄제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주 예수께서 번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 일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장래 모든 순교자들은 다 왕국 안에 들어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세 무리가 있습니다.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한 순교자들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바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가리키는 나중에 죽임을 당할 주님의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째인 천지가 진동함. 주님의 재림을 기록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의 현상의 변화와 땅의 진동에 대해 두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이전이고 또 한 번은 주의 날이 임한 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환란 전에 있고 한 번은 대환란 후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과 3장 16, 17절,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 바로 대환란이 임하기 전임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은 그날들의 환란이 일단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대환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은 대환란 전의 광경인 것입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식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세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15절과 16절의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6장 14절의 전경은 역사적으로 아직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담, 유대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의 장막은 검정색 모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용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이 별들은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별들은 지구보다 큰데 어떻게 그것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고 땅을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6장 15절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을 느꼈음을 나타냅니다. 오직 주님의 피만이 능히 우리의 양심에 평강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보혈은 굴과 산 바위 틈보다 더욱 안전합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일곱 번째, 7장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이상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하나님에게는 그분께 속한 두 무리의 백성이 있는데 한 무리는 땅에 속한 유대인이고 또 한 무리는 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속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한 무리가 있음을 말하고 9절부터 17절은 교회가 하늘 위로 들림받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성경의 엄격한 원칙에 따르면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그 외의 것은 환란 혹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많은 때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때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바람이 불어는 역시 일종의 시험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므로 땅은 안전하고 바다에는 풍랑이 없으며 나뭇가지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을 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일곱 나팔에 불리고 또 첫째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불살라지고 둘째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또 다른 천사,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원문에서 천사는 사자로 되어 있는데 때때로 천사는 사자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도 사자로 칭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차례 다른 사자를 언급하였는데 다른이라고 말했으므로 일반 천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과 10장 1절부터 3절과 18장 1절의 몇몇 구절들에서 말한 것들을 볼 때 주 예수 외에 누가 능히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펜토는 다른이라는 단어는 특별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무리 혹은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전문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이 단어를 읽은 즉시 그분이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명칭인 사자는 구약대의 명칭이므로 즉시 주님께서 교회를 내려놓고 구약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은 하나님의 가장 친근하고 믿을 만한 이의 손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바로 왕은 그의 인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인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므로 땅에 임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종들,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은 구약의 위치로 돌아가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서 모든 백성이 다 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종은 자녀의 위치가 아니라 책망을 받는 위치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람에 대해 언급하고 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불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람과 불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맹렬한 바람이 있을 때 맹렬한 불이 있기 시작합니다. 7장 4절로 8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입니다. 안식교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열 가지 이유로 7장 4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이 육신으로 난 유대인임을 가리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마땅히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5장 5절에 유다 지파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7장 5절에 유다 지파도 마땅히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의 특유한 이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각 종파는 어느 지파의 이름하에 속합니까? 비록 이스라엘에게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교회는 하나일진데 어떻게 열두 지파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7장 9절에서 각 나라라고 말했는데 같은 장 4절의 이스라엘이 어찌 한 나라를 가리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7장 9절의 무리는 누구도 셀 수 없지만 7장 4절에 인맞은 자는 14만 4천 뿐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분명히 1만 2천에 12를 곱한 것인데 어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6장 15절에 임금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7장 4절의 이스라엘은 어찌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7장 13, 14절에서는 요한이 9절에서 말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 2장 2절부터 27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계시록 9장 3,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이 황충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입맞은 자 역시 유대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은 작은 형제를 선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형제, 즉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7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단지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 9장까지에 언급된 열두 지파의 족보 중에 단을 역시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에스겔 48장 1절은 분명하게 왕국의 때에 단지파의 그 위치가 북쪽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단지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의 각 구절에서 모든 아들 위에 예언할 때에 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16절에서는 그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고 17절에서는 그의 행위가 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야곱은 갑자기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른 아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혹 대환란 때에 단지파는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연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무리입니다.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다스릴 유대인들입니다.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영원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형제의 일부 유대인, 마태복음 24장의 끝까지 견디는 무리 가운데의 유대인, 장래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얻는 유대인들, 요엘서 2장 30절에 피와 불은 첫째 나팔과 일치하고 연기 기둥은 다섯째 나팔과 일치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강림하심은 여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시작이 곧 대환란이고 일곱째 나팔 이전에는 다만 환란에 불과합니다. 장래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광경, 7장 9절부터 17절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대략적인 광경을 기술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이것이 온 교회를 가리킨다고 담대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온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광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다만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광경을 대략적으로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광경을 언급하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수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 제일 먼저 휴거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가운데서 여러 차례 휴거된 이들의 집합일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4장 2절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여섯째 인 이후와 일곱째 인 이전에 기록되었으므로 이것은 네 차례의 휴거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14절의 대환란은 곧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역대 이래에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이며 그 중에는 부활한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휴거로부터 시작하여 영원 세계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휴거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 2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새하늘 새 땅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이 단락의 구절들은 전적으로 휴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영원 세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광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언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하늘 위로 휴거되고 영원 세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온 교회의 영단번의 휴거로 여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휴거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다만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를 계략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늘의 광경과 영원 세계 안에서의 종국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7장 9절로 13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일 후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적어도 한 차례의 휴거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휴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주님의 보혈에 의해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그 합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에 관하여 9절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언급할 때는 대부분 숫자를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두 지파, 애굽에 내려간 70인, 그리고 출애굽한 자들도 그 총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도 숫자가 있으며 다윗이 백성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항상 그 인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잇맞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인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방면에서도 때때로 계수함이 있습니다. 예컨대 열두 사도 그 후에 70명이 주님에 의해 보내심 받는 것과 120명이 함께 모인 것과 그 후 3,000명이 구원받고 또 한 차례에 5,000명이 구원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 교회가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기재되었습니다. 7장 9절은 능히 셀 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계산법에 의해 따진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무리들은 대환란 시대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초엽에 이미 인구가 17억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에 기록된 2만만의 마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 책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2만만의 마병보다 더욱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5장 9절 10절을 참고해 보면 각 민족과 방언의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선택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무리, 곧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방인의 위치에 처해 있어야 하고 이방인의 예에 따라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6장 17절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7절까지에서 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게 들림받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라야 유대인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다루십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입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7절까지는 분명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과 14만 4천을 언급할 때에는 그들이 피로 산 바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은 피로 산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흰 옷을 입음은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사대에다 빌라델피아를 더할지라도 그 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수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누가 능히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 교회 중 휴거된 사람들의 하늘 위에서의 광경일 것입니다. 천사들의 태도. 천사들의 첫 마디는 아멘이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피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특별히 이러한 광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은 2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영원 세상의 광경과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21장 7절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21장 6절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이 이미 대환란 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은 대환란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음 이유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 학파는 4장부터 5장 24절의 장로들이 온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때에 휴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7장 9절의 인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대환란 때에 그러한 큰 핍박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세계 인구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구는 17억입니다. 만일 이 책에 계산할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6장 8절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강 4억 정도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또 9장 15절과 18절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4억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남은 수는 8억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 배가 파손됨으로 죽은 자들이 있고 8장 11절에 물들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11장 13절에서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 유명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7천명이나 됩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외에 15장부터 16장 끝부분에 대환란 가운데서도 죽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장 16절에서 2만만의 마병을 말했으므로 남은 8억에서 2억을 제한다면 6억의 인구가 남게 됩니다. 6억의 인구에서 또 앞에서 언급한 셀 수 없는 무리를 제한다면 얼마나 적게 남게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중에 남은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능히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아직 대환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기 시작했고 그 후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에 불과하고 다섯째 나팔이 비로소 화의 시작입니다. 혹은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대환란인 것입니다. 대환란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7장 9절은 보좌 앞의 광경인데 휴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환란 가운데에는 휴거된 이가 없고 오직 교회만이 휴거될 것입니다. 성경 전권에서 대환란 때 이렇게 큰 부흥이 있다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독적인 한 권이 없고 반드시 다른 책들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예언을 해석하는 한 가지 예로서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서 여기에서는 그들이 들림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뿐 그들이 들림받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여기에서의 흰옷은 그들의 행위가 정결케 되었고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장 4절의 흰옷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19장 8절과 일치됩니다. 즉 이 땅 위에서 승리는 장래 하늘 위에서 그것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하늘에서의 누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의 흰옷은 장로들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고 6장 11절의 흰옷은 순교자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표명합니다. 7장 14절 상반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장 14절의 큰 환란은 3년 반의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환란은 그 시작이 빨라야 화에 대한 나팔이 불리기 시작할 때인데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야 선포되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대환란은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7장 9절은 일곱째인 이전에 먼저 휴거된 일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일곱째 나팔의 재난을 거치지 않고 일곱째인 이전에 이미 보좌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환란은 결코 사탄이 아직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쫓겨난 것은 다섯째 나팔을 분 후이고 42개월의 상황이 이르기 전 산의 아이는 이미 보좌 앞으로 휴거되었습니다. 이 산의 아이가 7장 9절에 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끝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질 때인데 동시에 왕국이 즉시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성전이 없고 오직 에스겔이 말한 땅 위의 성전이 있습니다. 대환란 가운데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길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란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말한 무리는 대환란 중에서 나온 자들이므로 대환란은 분명히 다섯째 나팔 이후의 대환란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경배하리라고 말하지만 7장 9절에 무리 외에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이때에 계시록에서 말한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큰 환란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대환란을 거치지 않은 믿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7장 9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대환란을 거친 자들이라면 그들은 성전뜰에서 이방인에 의해 짓밟힐 때 죽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1장 2절에 의하면 그 안에 교회가 포함될 수 없는데 어떻게 7장 9절의 사람들이 3년 반의 대환란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년 반의 대환란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계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은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일으킨 주된 목적은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서술한 야곱집에 대한 환란의 날은 분명 유대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한 환란은 여러 차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예로는 1장 9절과 2장 9, 10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고난이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분기시요 고난의 시기가 길고 그 상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라는 단어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반의 대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2절의 대환란은 원문에서 7장 14절에 가리키는 것과 다르고 또한 계시록에서 말한 3년 반의 대환란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것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7장 14절 하반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의 용어는 원문에서 복수인데 복수로 된 옷은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 자신의 의입니다. 단수로 된 옷은 의,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의는 피로 씻은 바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벌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때 입은 것으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행한 의로서 우리의 승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면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흰 옷은 대가를 지불하여 살 필요가 있지만 전자에 예표된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멸망당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을 그리스도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옷이 깨끗게 씻어진 것은 대환란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더럽혀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든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한 바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에 이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죄를 경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장 16절로 17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 단락은 이사야서 49장 10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면은 그들의 소망이 만족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세상에서는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해나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도 여전히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7장 9절부터 17절까지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산의 아이와 다음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8절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것이고 12장 11절에서 말한 이기는 자들의 승리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7장 9절 그들은 보좌 앞에 서 있었고 12장 5절에서 산의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리워졌습니다. 7장 10절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하고 12장 10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인을 받은 자는 열두 지파이고 12장 1절에서는 여자의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열두 별의 면류관은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꿈에서 본 열두 별에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는 천사의 찬미가 있고 1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말씀하시는 큰 음성이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으므로 분명히 그들에게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이고 12장 5절에서 산의 아이에게도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12장 5절에 올려가더라는 이상을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면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 34절에서의 해석에 의하면 이 단어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모든 사실을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은 부활의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보좌 앞에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장래에 가서야 있게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 위는 비어 있습니다. 15장 2절에 가서야 유리바다 위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은 다윗이 하늘로 올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않았고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낙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에 있어서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장소로 올리셨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변화된 몸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12장 12절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원문에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친 자로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흰옷은 사대교회 가운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둘째로, 큰 시험을 피함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셋째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장 5절의 사내 아이 또한 이기는 자들인데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최종적인 결론. 인은 비밀스러운 것이고 나팔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매우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도 역시 엄숙한 것입니다. 일곱 제인이 일곱 나팔을 낳고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을 포함합니다. 일곱 제인으로부터 발한 일곱 나팔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서 시기가 있고 연속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5제인은 5개월이고 6제인은 적어도 13개월이고 10장 7절에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1장 15절에 의하면 7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에 포함된 7 대접은 바로 7째 나팔입니다. 7 대접을 부을 시간은 바로 7째 나팔을 불 그때입니다. 이것은 7제인에 포함된 7 나팔처럼 시기의 연장이 없는데 이는 7째 나팔을 불 때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7제인은 첫제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며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로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입니다. 일곱째인을 떼는 데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일곱째인이 떼어져야만 그 책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기까지는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서야 그 책을 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비로소 새 언약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것이고 나팔도 역시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과 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4분의 1을 해칠 것이고 나팔은 땅의 3분의 1을 해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시작이 바로 첫째 대접의 시작이고 일곱째 나팔의 끝이 바로 일곱째 대접의 끝이며 또한 일곱째 나팔은 적어도 3년 반입니다. 10장 7절은 로마서 16장 25, 26절과 서로 일치합니다. 11장 15절은 일곱째 나팔의 끝에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이는 다만 3년 반 뿐입니다. 11장 3절은 3년 반을 말하고 12장 6절 4절도 역시 3년 반을 말합니다. 11장 7절의 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을 낳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포함하며 일곱째 대접은 바로 일곱째 나팔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에 주의 진노와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비교할 때 일곱 대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 위에 떼어진 것이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땅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알고 들을 수 있고 대접을 붙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소리가 아닙니다. 인을 떼는 것은 기근, 지진, 칼과 병기 등과 같은 복음시대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알 수 없고 오직 믿는 이들만이 어디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시대의 전환을 나타내고 복음시대의 마침을 말합니다.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을 맞는 것과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8장에서 전쟁이 선포되고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리는 성지를 띠고 있고 대접은 진노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진노의 잔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노의 대접으로 되어 있어서 진노의 잔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다음에서 일곱 나팔의 환란이 진실된 환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표적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는 것이 무엇이면 실제로 무엇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그것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든 모두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진데 왜 새 언약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 어찌 계시록의 재앙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장에 올 때 교회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하나님은 구약의 위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심판은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당시 출애굽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그때의 심판보다 더욱 클 것임을 말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7, 8절에서 말한 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은 출애굽 때의 구원보다 더 크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재앙도 역시 출애굽 때보다 클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예언된 두려운 일은 반드시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서 말한 크고 오랜 재앙은 모두 기이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늘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사 큰 비를 내리셨고 롯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는데 이것들은 모두 기적적인 방식의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많은 재앙들은 단지 자연계의 변화라고 하지만 물을 피로 변케 하되 3분의 1만 변케 한다는 것은 자연계의 일반적인 변동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미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의 큰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찍 발생해도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이며 실제로는 이것이 일곱째 나팔에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시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에 큰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시작되고 큰 환란은 일찍 발생하여도 다섯째 나팔에 시작될 때이며 엄격히 말하자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나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일곱째인, 하늘 위의 고요함. 8장 1, 2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 모든 소리가 멈춰질 것인데 이는 시대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는 서 있었고 24 장로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일곱 천사는 특별히 어떤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팔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뜻은 나팔을 불기에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이 성취된 후에서야 명령을 하다라시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든 씨는 하나님의 뜻의 철도라고 말했습니다. 열 번째, 일곱인을 뗀 후에 하늘 위의 광경.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제사장으로서 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이 천사의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기도를 올릴 수 없고 오직 향, 곧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믿는 이들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과 연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주님을 천사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은 그분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지 않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신들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급할 때 항상 그분을 사람의 위치로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더욱 가까우셨습니다. 천사를 말할 때 그 뜻은 사람보다 조금 높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16, 22절은 주님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친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절에 이르러서는 천사의 신분으로 롯을 부르셨는데 이는 사람과 구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그분은 롯을 도우셔야 했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주님을 천사라고 말한 것은 시대가 이미 바뀌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복음 시대의 인자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향을 피울 때는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제단 위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단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향은 기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면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은 향이 이미 불붙여졌음을 말하는데 향연은 주님의 공로를 말해줍니다. 오직 연기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향이 없다면 결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나더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도의 기도는 다섯째인의 제단 밑의 성도의 소리와 일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신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제단의 불을 담은 향로를 땅에 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